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인도의 기독지성인이자 사회운동가인 비샬 망갈와디는 근래 서구교회 지도자들이 주목하는 동양인입니다. 서구사회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이 인도의 비샬 망갈와디에 의해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사회가 강하고 부유한 선진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한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속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비샬 망갈와디는 서구사회가 선진사회를 이룰 수 있었던 절대적인 요인은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샬 망갈와디는 자신의 저서 변혁의 중심에 서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비샬 망갈와디는 네덜란드 자선단체 초청으로 컨퍼런스 강사로 난생 처음 네덜란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후에 자신을 초청한 얀 박사가 우유나 마시러 가자고 해서 두 사람은 시골길을 걸어서 목장을 찾아갔습니다. 소가 약 100여 마리 있는 그 목장에는 희한하게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도 우유를 짤 수 있는 기계화된 목장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일꾼들을 만나게 되는 인도의 목장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얀 박사가 비샬 망갈와디를 우유가 진열되어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 방 안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샬 망갈와디는 얀 박사가 당연히 종을 쳐서 사람을 부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얀 박사는 아무도 없는 그 방 안에서 진열장을 열더니 그 진열장 속에 진열되어 있는 컵에 우유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옆에 놓여 있는 돈 그릇 속에 20길더짜리 지폐를 넣고 그 속에서 자기 손으로 잔돈을 세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유컵을 들고 계속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인도의 비샬 망갈와디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그곳이 인도였다면 진열대 속의 우유나 진열대 옆 돈 그릇 속의 현금이 몽땅 없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장의 소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소비자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믿지 않는 인도의 목장 주인들은 진열대에 반드시 판매원을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판매원의 봉급을 목장 주인이 자기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원의 봉급은 우유값에 덧붙여지기에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소비자들이 부정직한데 공급자들이 정직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목장 주인들은 더 많은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유에 물을 타서 불량 우유를 유통시킵니다. 그 불량 우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당국은 우유 검사관을 둡니다. 공무원인 우유 검사관의 봉급은 누가 지불합니까? 겉으로는 목장 주인이 지불하는 것 같지만 그 금액 역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인도의 모든 소비자와 모든 공급자들이 부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인도의 공무원이 정직하게 살아갈 까닭이 없습니다. 우유 검사관은 공급자에게 뇌물을 요구합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검사관은 이법 저법 들며가 가면서 우유가 굳어질 때까지 우유를 팔 수 없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목장 주인은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지불합니다. 그 뇌물은 누가 지불하는 것입니까? 그 뇌물 역시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유값 외에 판매원의 봉급, 불량 우유를 만들기 위한 물값, 우유 검사관의 봉급, 그 공무원을 위한 뇌물까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인도에서는 우유 속에 초콜릿 시럽을 넣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인도의 어린아이들은 초콜릿 시럽이 들어있지 않는 우유는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결국 인도 소비자, 공급자, 공무원들의 부정직함과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인도의 어린아이들이 네덜란드의 어린아이들처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유값 외에 판매원 봉급, 물값, 검사관의 봉급과 뇌물까지 그 불필요한 경비까지 다 부담해야 되는 인도인들은 주말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집안이 대부분입니다.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우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믿지 못한 이유로 고용한 판매원에 대한 봉급, 불량 우유를 만들기 위한 물값, 공무원의 봉급과 뇌물, 그것은 그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않습니다. 인도인들은 그처럼 불필요한 경비를 모두 부담해 가면서 실은 자신들의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스스로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인들의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의 대가가 인도인들 간에 진실된 경제 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인도인들의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이 자기 자식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불되어야 될 자신들의 돈을 스스로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네덜란드의 목장 방문을 통해서 비샬 망갈와디는 어떻게 네덜란드처럼 작은 나라가 인도처럼 거대한 나라에 매년 엄청난 금액의 원조를 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인도인들의 절대 다수는 힌두교인들이고 힌두교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배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서구 사회는 정직의 바탕 위에서 선진 사회를 이룰 수 있었고 자신들이 모두 신이라고 믿는 인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부정직한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비샬 망갈와디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서구인들에게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힌두교인인 인도인들에게는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이 신이기에 자신의 행위는 언제나 옳고 정당할 뿐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어주는 별도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성경 정신이 사회 기반이 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한 정직성과 도덕성이 그 사회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 정직성과 도덕성의 바탕 위에서 인간 상호간의 신뢰는 인도에서처럼 불필요한 경비를 유발하지 않고 합리적인 경제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서구 사회가 강한 선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서구 사회는 가정의 붕괴, 성윤리의식의 실종,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긴 하지만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은 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기만 하는 커플의 급증,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의 혼동, 도를 넘는 배금주의, 심각한 인종 문제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약 10년 전에 네덜란드의 불꽃놀이 폭죽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무려 950명이 부상당하고 2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폭죽 공장이 안전 규정을 어겼고 관계 당국의 공무원이 그 공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장의 범법 행위를 눈감아준 결과였습니다. 비샬 망갈와디가 보기에 이제는 인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비리가 서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샬 망갈와디는 그 이유를 오늘날 서구인들이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더 이상 자신들과는 무관한 과거의 역사적 기록일 뿐이요. 각급 학교에서 기독 정신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구인들이 동양의 신비 종교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신비 종교의 공통점은 범신론, 인간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인들에게는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절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무한 욕망과 무한 쾌락을 향한 무한 질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샬 망갈와디는 서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속하게 도덕성과 정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서구인들은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 이전의 부정직하고 부패한 시대로 되돌아가서 자신들의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 참 잘한다고 우리와 덩달아 춤을 추시고 무당의 푸닥거리나 즐겨 받으시는 잡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치 말아야 할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부정직함이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부도덕함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부정직함과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실낙원과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편애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7살이 되기까지 자신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는 고약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약한 요셉을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요셉 형들의 질투심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종으로 전락한 요셉은 더 이상 고약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비록 종일망정 주어진 삶에 대해 성실과 충성을 다해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 요셉을 가상하게 여긴 집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 요셉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아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정색을 하고 여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입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면서도 요셉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어서 여주인은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절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써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앙의 표상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그 여주인은 자기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주인이고 자기는 주인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인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보디발의 명령을 단순히 집주인 보디발 인간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에게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주인은 유혹을 단념하기는커녕 그때부터 날마다 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의 덫에 빠져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증오에 찬 여주인의 거짓 모함으로 요셉은 억울하게도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도덕성과 정직성을 지킨 대가가 옥살이라면 그 얼마나 어이없고 허무한 결과입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성과 도덕성을 지켰던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로로 삼아 그 시대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집요하게 자신을 유혹하는 그 여주인의 손길을 아무도 보지 않는 착각으로 못 이기는 척하고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찰나적인 쾌락이 끝나는 즉각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 의해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 것이요. 하나님의 통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손해만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모두 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단편적이고도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시편 19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정직하시고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기에 정직하고 순결한 당신의 말씀 앞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정직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사람을 당신의 영원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루스드라를 출발한 바울 일행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성읍들을 재방문한 다음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북쪽 무시아로 올라가서 무시아 동편에 있는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께서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으려 한다든가 여인의 꾀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는 악행을 행하려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 일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의 뜻을 허락하시지 않는 주님에 대해 바울이 얼마든지 둔감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의 선한 목적을 허락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뜻을 미련 없이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로 내려간 바울이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실행에 옮겼다고 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만난을 무릅쓰고 반드시 행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정직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직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전도자로 살던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의 삶은 일평생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단 한 번도 시련을 모면하려거나 좀 더 잘 먹고 잘 입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정직하거나 부도덕한 삶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설령 그것이 좋은 뜻이더라도 절대로 행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바울에 의해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새로워진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절대 다수였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작은 소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권력과 금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로마의 역사가 새로워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키고 있던 정직성과 도덕성으로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직성과 도덕성을 잃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로로 삼으시고 친히 역사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도덕성과 정직성을 상실했을 때 로마 제국은 외부의 침입이 있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붕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한 사회, 한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사회,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과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동시에 인간의 역사인 세속사가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잣대가 없는 곳에서는 인간의 욕망 앞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의 정직성과 도덕성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인간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직성,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와 성적 문란, 그로 인한 인간 윤리의식의 실종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외부의 침입이 없더라도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로 반드시 붕괴할 것입니다. 인간의 정직성, 부정직성과 부도덕성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정녕 믿는다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덕적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원히 정직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잣대로 삼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성과 도덕성을 회복하십시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회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더 큰 유산은 없습니다.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사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손들을 그 속에서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삶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더 큰 신앙의 자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순결하신 당신의 말씀 앞에서 도덕성과 정직성을 지키는 사람을 당신의 영원한 통로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순결하신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말씀 앞에서 정직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요. 정직성과 도덕성의 상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수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과 욕망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돈 앞에서 어제의 친구와 피를 나눈 부모, 자식, 형제마저도 원수지간이 되고 사회 각계 각층의 부정과 부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만연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윤리의식의 실종, 그리고 성적 타락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우리 사회는 자멸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공범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를 우리 손으로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손들을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사회 속에서 부정직하고 부도덕하게 살도록 방치하는 범죄 행위임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선악과를 범하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마침표를 찍게 해 주십시오. 요셉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믿는 자다운 정직성과 도덕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우리 사회의 정직성과 도덕성도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승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확정됨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기까지 날마다 정직하고 도덕적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